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함께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주님의 귀한 생명이 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하는 자 또 모든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새학기가 시작하는 이제 8월, 9월 이때가 되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좀 생명의 공동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회에 걸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자라는 곳, 성장의 장소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숫자가 전체 성인의 한 63%, 한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숫자로 세어보면 한 2억 명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합쳐서 그 교회 교우들의 숫자를 다 더해보면 1억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럼 나머지 1억은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집에 있죠, 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인 거죠. 가나안 성도 아시죠? 기초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군요. 네. 근데 이 미국에 이 가나안 성도가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의 원조는 미국이 바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근데 이 계산이 지금 이렇게 1억 명 정도가 지금 공동체 무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자처를 하는데 이것은 뭐 예측 가능한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 갤럽 조사에 의하면 꽤 오랫동안 대부분의 미국인은 공동체가 없어도 나의 종교관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나가도 크리스찬 될 수 있어. 크리스찬 정신을 배울 수 있어. 나는 절에 안 나가도 불교도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교를 굳이 그렇게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나 선택해서 내가 그 종교의 교도가 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여기 다 나와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답은 뻔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민족 단위로 또는 요즘 지구촌 공동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큰 스케일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그 수많은 공동체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장 작은 공동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이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딱 이루면은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즉, 두세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공동체란 일반적으로 공통의 관심사 또는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형성된 집단을 이야기하죠. 그 공동체인데 서로 가치가 다르다. 이념이 다르다. 뭐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 교회도 당연히 이런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창조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뜻을 세우셔서 사람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고 이러한 목표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그 뜻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몽땅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은 더더군다나 그냥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하나님 아빠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러이러해 라고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추구하며 또 그 생명을 사모하며 모인 그런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 결과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귀한 공동체의 가치가 무엇인가, 또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또 찾고 누리도록 돕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과연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이 설교에서 성장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루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인 두 생명이 만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 즉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리고 그래서 생명체, 즉 개역개정에는 생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령으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체로 만드시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금방 알 수 있는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또 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잘 실현해 볼 수 있는,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도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 있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낸 겁니다. 아주 기쁨의 찬사. 근데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야 되겠다라는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이래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온 여자를 보면서 하는 그 좀 의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 나로부터 또 다른 내가 나왔네? 지금 이런 찬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동질의 그 느낌과 감정과 교통을 가질 수가 있지? 아, 정말 놀라운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동일하지 않는 건 알게 되죠. 너무나 다른데, 근데 지금 이 존재 자체가 아담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다 비교를 해서 볼 때, 와, 정말 이 여인처럼 나와 통하는 존재가 없네. 이건 정말 또 다른 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최초의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되게 하셨다라는 그 의미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자라서 짝을 만나서 또 하나 된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자라고 또 짝을 만나서 또 다른 하나됨의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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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됨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본적인 영적인 요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됨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고 하나됨이 모여서 시간이 흘러갈 때 역사를 만들어낸다. 조금 어렵습니까? 그러나 이건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과 역사는 하나됨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게 놀랍죠. 그냥 나는 가정, 내 가정 하나인 것 같은데 나와 같은 정말 수십억의 가정이 그 하나됨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 가지셨던 원대한 계획이세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됨의 공동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지금 친히 만나고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또 시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가 시작한다라는 그런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근데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의 이 공동체는 좀 다른 측면이 많은데 탄생 때부터 이 가정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교회는 타락 이후의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둘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교회는 타락 후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에서의 특징을 가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믿음과 회개라는 중요한 내적인 변화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회개는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과 회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우리를 타락의 상태, 죄의 타락,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상태에서 나를 건지신 구주이시고 그리고 그냥 건지시기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내게 펼쳐질 모든 삶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의 마스터가 되어주신다. 라는 그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믿음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크리스찬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또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내가 여태까지는 내 인생의 다른 목표를 향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과 그 목표를 향해서 전향한다. 전향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뭐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훨씬 더 그 큰 중심에는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턴어라운드, 전향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니까 이제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방향 그리고 초점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삶은 땅에서 살지만 정체성은 하늘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처럼 땅에서도 사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변화와 성장의 길을 이제 거쳐가게 되는데 그 변화와 성장의 길을 거쳐가는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룬 특징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의 큰 특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됨의 특징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분은 1차적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이루고 이루었는데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면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쉽게는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가? 뭐 다른 거 많지 않은가? 아, 다른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 중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까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오늘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은 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부유함, 하나님의 생명의 다양하고 또 그것의 또 그런 진가들,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된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분열되고 미워하고 삐지고 그다음에 서로 시기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싸우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지금 그 실체는 아직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생명이 잘 꽃피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까요? 전혀 될 수 없죠. 그래서 분열과 갈라짐과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하는 것은 반하나님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일 때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역사에 가실 때 그 하나됨의 공동체가 협력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화목하고 서로 교통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세요. 아, 정말 저 사람들, 또 이 사람과도, 저기를 보니까 이 형제 자매와도, 통한다. 참 화목하다. 따뜻하다. 이런 것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꽃 피우신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뭐 협력하고 화목하고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다 끝인가? 나는 또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그럼 무시하고 우리는 그냥 낭만적으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아니죠. 협력하고 화목하고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힘은 나의 고난의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줘요. 도망가거나 피해가거나 없다고 그런 그 왜곡하거나 이런 그런 비겁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컨프런트 한다 그러죠. 마주치고 받아들이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힘, 또 나의 약점을 극복하는 힘, 또 어떤 내적인 장애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힘,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이것만, 고난만 붙들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면 거기에 속한 우리 모두는 정말 협력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정말 개별적으로 또는 특징적으로 만나는 그런 어떤 고난의 현장들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품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모든 것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뭐 대강 이제 들으셨는데 믿음과 회개 이런 좋은 힌트를 들으셨는데 자 그것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립니까? 이게 좀 굉장히 프랙티컬한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럼 야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정말 뭔가 수련을 해야 되겠구나. 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뭔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전에 굉장히 필요한 게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 거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필요한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믿음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인정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교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제. 자, 그럼 그분 안에서 새로운 교제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다 보니까 또 내 옆에 주님을 또 즐거워하면서 새로운 교제를 누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영 안 맞을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아, 실제로 우리 이민 사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방문 중에 한 이제 그 한국 교회 이제 한인 교회 가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헌금 함을 돌리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다 망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뭐 뛰쳐 나왔대나 어땠대나 뭐 그 뒷이야기는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내가 주님과 막 기뻐하는 가운데 내 옆에 막 기뻐하는 형제를 봤는데 그 형제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딜레마입니까? 이거 지금 굉장한 고민이 생긴 겁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과 새로운 그런 교제의 은혜의 장을 열었다는 사실이 내 인생에 중요합니까? 나는 지금 잊어버렸다가 생각나는데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이렇게 만난 것이 중요합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죠?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과 교제가 열린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거하는 모두는 나의 형제요, 또 자매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깍듯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인데요. 그래도 한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다가서 보라.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받아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고 힘을 주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수련과 뭐 돌을 닦아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내 죄와 나의 잘못과 나의 약점을 다 용납하고 받아주셔서 나와 친밀한 교제에 이르기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니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으니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또 그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그를 못 받아줄 이유를 어디서 찾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됨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세력이 항상 우리 옆에서 도사리고 있죠. 누구입니까? 에덴에서부터 인간을 공략해온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너무나 영리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변신술도 써가면서 사람의 하나된 관계를 깨뜨리는 데는 천 가지 만 가지의 술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수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바탕은 욕구라고 말할 수 있죠. 욕구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욕구는 원래 선한 것인데 그것을 변질시켜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다 방향을 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충족이 안 되면 아무것도 만족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계산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죄가 한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얻어서 이런 자기중심성이 생겼는데 그 얻어서 생긴 1차적인 그러니까 책임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을 부추긴단 말이죠. 사탄이. 자기중심성을 부추겨서 이해관계를 막 계산하게 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서먹하게 하고 돈 떼어먹은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묵상하게도 합니다. 너는 내 인생을 내 자신만이 지킬 수 있어. 이런 거짓말을 해서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야, 이런 추상적인 것으로 네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아. 좀 더 사람이 현실적이 돼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은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래, 추상적으로는 괜찮아. 하나님 그래, 멋지잖아. 자기보다 세니까 멋지다고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만 하면 사탄은 대성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은 추상화,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인식을 이모저모로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된 관계를 깨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고 하나님 별로 아 그래 중요하지 않아. 이 순간에는 중요하시지 않아. 이 순간에는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계산을 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많은 수를 써요. 근데 그 수가 상당히 수가 높습니다. 아주 고급 전술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고급 전술을 전방위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급 전술을 이렇게 구사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개입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성도님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죠? 주님,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 진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단순하고 이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이 어떠한 고급 전술을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단순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연결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이 역사를 잘라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것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고 정말 일어서야 할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님,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 사탄은 날 항상 계산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내 인생이 꼭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나는 괜히 외롭게 하고 이게 다 지금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일어나는 그런 단계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지금 제일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런 문제들 이렇게 고백한다고만 해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까요?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느냐가 문제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 그것 성공한 인생이냐를 다시 재조명하는 게 그게 재해석하는 그게 문제이죠. 자,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품어야 할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픔입니다. 아픔. 이거는 그래요. 나에게는 너무 아픈데 저 사람은 안 아프대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성향과 나의 관점 속에서 상대적으로 겪는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타인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미움과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미워하지 않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이것을 만나고 삽니다. 또 우리는 삶에 또는 삶에서 주어진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림으로써 우울해지고 비관이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 악순환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과 습관이 왜곡되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이 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을 비하하면 그것은 나를 향하면 나를 못 살게 굴고 나는 잘못됐다, 나는 틀렸다, 나는 인생에서는 이제 끝이다, 다음 생에나 기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들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저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대통령 때문이다 뭐 이렇게 또 탓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의 뿌리는 자신을 비하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할 텐데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요. 자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속에서는 계산이 너무 많아서 그 기준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때로는 나를 비판했다가 또 비하했다가 때로는 내가 또 우쭐댔다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 고려 없는 분들 혹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없어야 될 문제들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세상이 아니라면은 이런 문제 없어야 된다. 우리처럼 이 정결하고 또 정결한 사람들이 모인 정결한 사회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 죄와 타락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일 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중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자주 하시죠, 이 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일 아니거든요. 큰일이 아닌데 큰일처럼 확대해서 느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보다도 더 또 많이 있겠죠.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들을 방치하고 그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아 이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오해야라고 하는 왜곡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망상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그냥 영원히 그냥 내 삶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방치해 두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치료하고 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걸 다 치료하고 고쳐야만 내 삶이 온전해질 것이다. 내 삶은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도 또한 착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문제를 품고 있는 인생이 누구에게나 엄연히 정상적인 것인데 이러한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걸어갈 것인가? 누구와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이게 정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똑같이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내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시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막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내 나름대로 노력해보겠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삶의 핵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르시면서 자신의 삶의 이런 모든 고통의 것들, 오해, 그리고 비난, 비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주님이 기분 좋아하시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망가지거나 아니면 주저앉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이런 저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극한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우울과 뭐 비하하는 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품고 그리고 주님께로 향한 그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뗀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나는 보고 배움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믿음이고 또한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가운데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 지금도 다 사람이 되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됨의 그 목적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를 가는 길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또 남편의 자리에서 남편 됨으로 자라고 아내 자리에서 아내 됨으로 자라고 또 우리 일하시고 또 하시는 뭐 전문 영역에 계시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현장 속에서 그것과 내가 맡은 그 영역과 하나됨으로 내가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며 자라고 내가 참된 친구로서 자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라가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길은 공동체를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 거기서 진정한 삶의 힘을 배우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소 죄송하고 또 어색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교회 다니시면서 그래도 몇 번은 좀 고통을 당해보시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오해 속에 또 좀 휘말려 보시기도 하고 이런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의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께 배워서 어떻게 한 순종의 발을 뗄 것인가? 이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또한 가정이고 우리가 속한 그런 공동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귀한 공동체의 의미를 이제 함께 더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성장의 기쁨, 이 성장의 보람 이것이 넘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것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셨던 정말 사람의 사람 됨으로 성장하고 그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귀한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가 잘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됨으로써 이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